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정상들 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지난해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옛 소련 제국의 영예를 되살리기 위한 그릇된 열망으로 러시아 경제를 계속 파탄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할 것인지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오는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인권 유린, 그리고 외국인 억류 등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라크 정부군을 좀 더 신속히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와 만나 ISIL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아바디 총리도 더 많은 이라크군이 훈련받고 정예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국방부가 현재 이라크군 훈련 강화 계획에 따라 이를 진행하고 있다며 훈련받은 병사들이 효과적으로 작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순위파 부족 출신에 대한 징집이 우선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판창룽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어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판 부주석은 이날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미 해군 기지를 방문해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둘러봤습니다. 판 부주석은 이어 오는 11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판 부주석과 카터 장관의 회담에서 남중국해와 사이버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판 부주석은 이튿날인 12일에는 백악관과 국무부도 방문합니다. 판 부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순첸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 우창더 총정치부 부주임 등 중국 군 핵심 인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오늘 메르스 확진 환자 가운데 68살 여성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판막질환으로 앓고 있었으며 호흡곤란으로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도 8명이 더 확인돼 오늘 현재 한국 내 메르스 감염자는 95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환자들은 모두 메르스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거나 거쳐간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일부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등 격리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의 정당들이 헌법 초안 작성을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네팔의 4개 주요 정당들은 어제 늦게 네팔을 8개 연방주로 나누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네팔 정부 관리들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 초안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제헌의회는 당초 지난 2010년까지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로 했었지만 정치권의 심한 대립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팔 정치 지도자들은 이번 합의가 지난 4월과 5월 대지진 이후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역사적인 합의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 육군이 운영하는 army.mil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어제 해킹 공격으로 인해 일시 차단됐습니다. 미 육군 공보 책임자는 army.mil 서비스를 자진 차단했다며 미 육군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에 충성하는 이른바 시리아 전자부대라는 이름의 단체는 이번 해킹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1년 처음 온라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잇따라 미국 사이트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6월 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7개국, 즉 G7 정상들이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를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6자회담 재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다음 달 초까지 가뭄이 계속되면 북한의 올해 곡물 수확량이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낮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이 영변 이외에 추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현재의 북핵 협상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시설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변에 초점을 맞춘 6자회담 제약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핵시설의 전모를 공개하기 전에 북핵 협상이 재개돼서는 안 된다고 로버트 하인은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밝혔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8일 BOA에 북한이 영변의 핵물질 농축시설 이외에 핵 프로그램 핵심 요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관련 협상이 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협상도 먼저 북한 측이 관련 시설의 전 범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이 협상 개시 단계에서 추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부터 사실을 밝히고 이를 협상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아이논 전 특보는 지난 4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개관연구원은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무엇보다도 북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조사 활동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2008년 6자회담이 검증 문제로 좌초됐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미국과 북한의 2구 합의 역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범위를 영변에 국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며 북한이 영변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의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우라늄 기반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면 영변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찰 방식은 결국 속임수를 써온 북한의 외교적 승리를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석좌 교수는 미국 핵 전문가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의 2010년 영변 핵시설 방문을 상기시키며 현장에 원심불리기 제조시설이 따로 없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원심불리기를 제3의 장소에서 제조한다면 농축활동 역시 굳이 영변에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진단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 대상을 영변뿐 아니라 전체 북핵시설 공개로 넓혀야 하는 만큼 앞으로 비핵화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개건연구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비밀 핵시설 운영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6자회담 재개 자체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신뢰할 만한 핵포기 의사를 증명하기 더욱 어려워져 6자회담을 재개할 미국의 동력과 확신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선 연구원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역시 6자회담 참가국을 대상으로 회담 재개를 설득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이 추가 핵시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사찰하는 데 동의하거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북핵 협상의 복잡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를 비난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8일 독일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정상 선언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의 지속과 인권 유린, 외국인 납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 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열린 정상회의 실무 만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자신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납치는 인권 침해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사안인 만큼 문제 해결에 주요 7개국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길 경우 불안정성이 증가해 체제 유지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체제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기반이 약한 김정은 정권은 대처 능력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에 따른 북한 지도부의 분열로 체제 불안이 닥칠 수 있으며 경험이 적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처 능력에 한계를 보일 거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수석연구위원은 9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북한인권이라는 세미나에서 북한의 우발적 상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김 제1위원장이 군부 인사의 계급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고 핵심 인사를 자주 교체하는 건 권력 기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 재편 과정에서 체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정권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경력이 적고 충성도가 약한 김 제1위원장이 북한 엘리트 간의 갈등을 조절하거나 억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발적인 그런 폭동이나 붕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시도는 충분히 있고 중요한 건 김정은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조 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 체제가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함께 한국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보편적 연방제를 이끌어내려는 남과 북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진정한 통일을 위해선 남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유와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내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과제로 이들의 공식 활동과 자료 수집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면접 교섭 대상 탈북자 소개 등을 꼽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해리 해리스 미국 신임 태평양 사령관을 접견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취임해 이번에 주한 미군 부대 초도 순시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미 태평양 사령관을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해리스 사령관에게 한국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접견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와 커티스 스케파로티 한미 연합 사령관,
터렌스 오샤너시 미 7공군 사령관, 버나드 샴포 미 8군 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다음 달 초까지 가뭄이 계속되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 내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한국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9일 북한의 가뭄 피해와 식량 생산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이달 상순까지 강수량 부족이 지속되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5에서 10% 감소하고 대체 작물인 옥수수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달 10일을 기점으로 변모가 말라 죽는 지역에서는 강냉이와 알곡 작물로 교체할 것을 지난달 28일 지시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다음 달 5일까지 강수량 부족이 지속되면 감자와 쌀 생산량이 예년보다 급감하면서 올해 북한 전체의 식량 생산량이 15에서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난달 10일 이전에 파종한 옥수수 생산량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통일부는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가뭄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식량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국 정부 관련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봄 가뭄 때는 기존 저장 용수를 활용해 상당 부분 피해를 극복함으로써 북한의 전체 식량 생산량은 480만 톤으로 한 해 전보다 만 톤이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용수 고갈에 비료 부족까지 겹쳐 식량 생산이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국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올봄 가뭄으로 평소 13m 정도이던 함흥 지역의 댐 수위가 최근 들어서는 30cm까지 떨어질 정도로 용수 고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또 북한 소식통에 말을 빌려 올해는 비료 공급도 덜 되고 있어 식량 사정이 지난해와는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업진흥청은 다음 달 초까지 가뭄이 이어져 북한의 식량 생산이 20%까지 감소하게 되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384만 톤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생산량은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잇따라 발생한 지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고난의 행군 때는 배급제에 의지하던 북한 주민들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굶어 죽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쌀이 부족해도 다른 살아갈 방법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지원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19일 김정은 체제에 들어 첫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방인민회의는 4년에 한 번씩 각 도와 시, 군을 단위로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난 2011년 선거에서는 2만 8천여 명의 대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대의원들은 매년 한두 차례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장 격인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대의원은 사실상 노동당의 추천으로 결정되지만 지방경제와 인민생활에 관한 정책에서 어느 정도 권한과 자율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캐나다 연방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감시 보고할 북한 인권대사 임명과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연방의회 자유당 소속의 어윈 커틀러 의원이 지난 3일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자 실태 등을 감시 보고하는 임무를 맡을 북한인권대사직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를 증진하는 일과 중국과 기타 지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탈북자들의 캐나다 난민주의 신청을 쉽게 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법무장관을 지낸 중진인 커틀러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간인들의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커틀러 의원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결의안 최종 입안에 관여한 캐나다의 대북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의안 발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들이 이번 범위 내에서 북한 법을 제정하라는 촉구이기 때문에 굉장한 발전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캐나다 의회가 이달 말 휴회하고 곧바로 10월에 열리는 연방 총선거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커틀러 의원의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결의안이 발의돼 의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공지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이 결의안을 토대로 정부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욱 자신 있게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청원운동을 출범시킨 뒤 그동안 수차례 공개, 비공개 모임과 의원 접촉,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 입법 취지와 내용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앞서 지난 5월 27일 캐나다 외무장관에게 대북 제재법을 보완해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캐나다 정부가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자체적인 대북 제재법을 통해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결의안 시행령이 따로 있고 대북 경제 제재법이 따로 있다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조금 루폴이 있다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좀 철저하게 못해요.
이 회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지원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히 접근 없이는 지원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이나 선교를 빙자해 북한 정권의 이익에 기여하는 물자와 서비스의 제공 금지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와 책임기관에 대한 제재 등도 촉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건의에 앞서 지난달 11일과 21일 외무부 동북아과 관계자들과 외무 정무 차관을 각각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의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당국이 개인 상업 활동을 극도로 탄압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형법에서 상업 활동과 관련한 경제적 범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정부가 개인 상업 활동을 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속하고 불공정하게 기소하는 등 심각하게 학대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개인들이 상업활동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던 지난 2013년 이후 탈북자 12명을 면담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개인 상업활동을 하는데 북한 정부가 이들을 자의적인 체포와 강탈, 구금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개인 상업활동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람들의 운명은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줄 동원 능력 또는 북한 정부의 노동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구속을 피할 돈이 없거나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장기간 수감돼 강제 노역과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고 특히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는 수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휴먼라이츠 워치와의 면담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항상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상인들은 항상 당국자들에게 뇌물로 바칠 돈이나 담배를 지니고 다닌다고 휴먼라이츠 워치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부의 허가 없는 시장 상업 활동을 처벌이 가능한 경제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북한 당국이 상업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체포를 즉각 중지하는 등 개인 상업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형법에서 상업 활동과 같은 경제적 범죄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경제 활동에 대한 북한의 제한은 기본적인 경제사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1981년에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에서 시장화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시장을 상품 공급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경제관리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은 최근 북한법연구회에서 북한의 상업활동과 최근 상업법의 개정 동향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병욱 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 당국이 그동안 상업법을 여러 차례 개정한 주요 이유가 바로 시장의 확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좀 네.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북한은 뭐 일찍이 주민들의 물질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상업망 이걸 통해서 물질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오늘날이어서 북한이 뭐 공장기업소 같은 건 가동이 제대로 가동 안 되니까 결국은 국영망들의 상품 제대로 공급하기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대신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종합시장에 오히려 주민생활에 필요한 상품 공급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전 주민들이 결국 시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종합시장 운영으로 인해서 계획에 주민 공급 이건 축소되는 대신에 네. 시장의 공급이 만약 확대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자료를 이번에 보니까요. 연간 통해 보게 되면 이 주민 공급 횟수와 상품의 종류, 뭐 가지수 이런 걸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뭐 국영망 통해서 국가 계획적으로 공급한다 이런 건 우선 특정일들,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생일날들, 2월 10일, 4월 15일들, 이때 말하자면 뭐 된장, 간장, 뭐 칫솔, 세습비누 뭐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거 있고, 근데
네.
우리 시장에는 공급 같은 건 매일 또 전품목에 대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보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국가가 뭐 공급하는 건 한 10일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특정 상품 몇 가지 상품밖에 안 되거든요.
네.
북한의 법 같은 사회주의 상업법 같은 기본적으로 이 국가 계획엔 공급 또 이런 걸 어떻게 하겠나 이런 법인데 결국 뭐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북한 당국이 결국 법을 뜯어고칠 수밖에 없게 된 구조지요.
네.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인식은 이 법 안에서 어떻게 예예. 변화가 되어 왔습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사실 이걸 장려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현실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법을 바꾸게 되는데 92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6차례 바꿔야 돼요. 그런데 2002년도 같은 경우 북한이 어떻게 보나면 이 시장 같은 건 사회주의 상업의 보충적 형태라고 말해 하나죠.
네.
이 보충경 말하자면 북한 사전 보게 되면 보충이라는 건 말하자면 모자라는 거 채우는 거.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만 해도 북한 당국의 인식은 시장이 사회주의 상업부문 하나에
예.
뭐 공업부문, 농업부문 여기서부터 사회주의 상업이라는 그 하나의 그 쬐꼬만 부문에서 말하자면 그 상품이 모자라는 거 보충한 수단으로 채우는 걸 말하자면 그런 게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인식이 왔지. 근데
네.
2010년도 법 같은 건 뚝 교체하고 난 거 보니까 북한이 어떻게 나면 사회주의 경제 전반 운영하는데 보조적인 공간.
아.
북한의 사전들 보면 이 보조적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버텨서 돕는 거 말하자면 이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벌써 바꿨거든요. 이런 거 봤던 북한 당국이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 시장을 통제하는 데 약간은 움츠렸다가 오히려 더 진전되는 모습이죠. 오히려 네. 법에서 보게 되면.
네. 이 논문에서는 또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와 대상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90년도 뭐 이전에 말 그대로 이건 농민 시장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 농산품 교환이죠. 이렇게 되니까 말 그대로 이 시장에 참여하는 대상들 같은 건 협동농장은 개인입니다. 근데 90년도 이후에 또 채용 같은 건 뭐 협동농장 개인마다 기관 기업소 확대되는 쪽이죠. 이건 뭐 국가가 이미 승인한 쪽이고 또 90년도 이전 같은 건 주로 참여 대상이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건 뭐 대금지가 확산되면서 남성들이 적극 참여하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와 대상이 결국은 확대되는 쪽이죠.
아, 네.
물론 이렇게 되는 건 단계 시장 관련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같은 건 지금 같은 건 이렇게 이 시장 운영하는데 개인이 생산한 상품들뿐만 아니라 이 기업소나 단체들이 생산하는 상품들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했고 또한 2004년도 경우엔 북한이 뭐냐면 이게 재정법이라는 거 말하자면 개정이요. 이걸 통해서 공장에서 갖고 있는 현금 한도를 말하자면 많이 또 불고 말하자면 많이 보유하고 있게 되는 권한 주게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이 공장 기업사나 무역 회사들이 이렇게 국영 상점들 임대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또 그런 조치도 되는고 아마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영향 준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 시장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 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 정책도 이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통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시장에 의해서 주민들이 공급이 이루어져도 시장화를 지향하는 건 막는 쪽입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광고 문제, 물론 북한이 상품 광고가 뭐 정치 광고가 많이 차지했는데, 2002년도 북한이 이 상업법 같은 건 어떻게 했나, 그죠? 이 상업기관 기업소들에서 상품 광고를 말하자면 뭐, 문화성 끼하라, 문화성 있게, 남보기 좋게, 요 정도인데, 근데 2004년도부터 2010년도 이때 와서 뭐냐면, 상품 광고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아.
또 정해진 형식으로 하라. 결국은 너무 강화되는 쪽이죠. 이런 거 있고 또한 이 상업 건물들 뭐 상품 뭐 상점들 구조 변경 뭐 이런 같은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 그저 해당 기관에 조금 더 나면 지방 정권의 정부에서 말해서 하라 이렇게 됐는데 2004년도 2010년도 법 따고 와서 중앙 상업 기관의 승인을 받으라 뭐 이렇게 규제한 측면들 또 그다음에 네. 이 또 상품 판매 제대로 안 하는 측면도 같은 경우에 2002년도 같은 경우에 뭐 이래야 된다면 일단 상품 판매 만약 위법으로 주민들한테 안 하고 뭐 다른 대상들 안 됐다 뭐 이렇게 됐던 그 구매만 해소한다 이렇게 될 텐데 2004년도 2010년도 입법에서는 구매뿐만 아니라 상품도 몽땅 뭐 회수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상당히 좀 억제는 쪽들 또 그다음에 이때까지 그래서 이 시장에서 상품 한도 가격이나 또 시장 밖에서 판매하는 거 이런 쪽 같은 많은 경우 지방 자체 정부 몫인데 이걸 이제 유일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고 법에서 딱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단 한쪽으로는 결국 풀어놓으면서 한쪽으로는 거기에 대한 규제 강화하는 쪽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논문에서는 김정은 시대 시장화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지는 않으셨는데요. 이 김정은 체제에서의 시장화 정책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제가 보면 뭐 김정은 시대의 시장화 정책의 연장선밖에 나갈 수 없는 처지.
네.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렇게 벌써 이 뭐 북한의 국가에서 공급해서 계획대로 공급하자면 우선 공장기업소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또 공장기업소가 비록 뭐 지금 요즘 경제가 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다고 해도 상업망으로 해서 주민들이 기여에 맞게끔 일일이 생산 못합니다. 근데 북한이 소비자들은 이미 시장을 통해서 자기 기여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는데 습관된 사람들이 북한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문제로 되는 건 수입 상품들이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 수입병 없애라면 국산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다이남 이 수입병 없애고 이 국산화하는 건 말하자면 사회지적의 운동을 시키는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네.
근데 뭐냐면 이런 건 수입 상품이 지금 과도 넘게 돌아가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우려 뭐 그런 쪽이지 이걸 막을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주민들의 이제 주민들의 입맛은 결국 시장에 맞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시장화 확산 현상이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 북한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북한 같은 건 제 생각에 이렇게 북한 체제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이 시장화가
네.
말하자면 북한이 정치 시스템에서 피를 뿌리지 않는 하나의 혁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이 2003년도 종합시장도 결국은 고난의 행군 겪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결국은 주민들이 아래로부터 이건 시장의 그런 말에서 확산이 결국 난 결과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북한이 상업활동 같은 건 어떤 식이나 그죠. 소비자는 공급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건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매매, 유통, 보관 이 기능까지 다 수행하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말하자면 북한의 상업활동의 하나의 패턴이 바꿔지는 쪽이죠.
아, 네.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북한 체제가 시장에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이낙유타에서 뭐 갑자기 뭐 이루어질까 이건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보게 됐던 북한 당국도 결국은 아래로부터 시장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은 결국은 시장을 통해서 결국 북한 사회의 혁명화의 하나의 맹화가 자라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2002년에 탈북을 하셔서 탈북자 출신 예, 예. 박사 1호가 되셨고요. 또 민주평통 자문위원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탈북자 출신인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북한의 상업법의 개정 동향과 시장 정책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난 4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계속 줄었던 교역 규모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26만 7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천 달러에 그쳤던 교역 실적에 비하면 한 달 사이에 4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 1월 14만 7천 달러를 기록한 뒤에 올해 들어 계속 감소세를 보였던 미북 교역액이 4월 들어 반등한 겁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전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 즉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미북 교역액은 47만 7천 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 40만 5천 달러로 85%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닭과 오리 등 도축된 가금류가 5만 6천 달러, 설탕이 1만 6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건마다 심사를 하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 내 결핵치료 지원 사업을 해온 민간단체가 북한의 결핵병동 4채를 세울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유진배재단이 올가을 북한의 결핵병동 4채를 추가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결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북한 결핵시설에서는 환자 5명이 병실 하나를 같이 나눠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진배 재단은 지난 3년 동안 손쉽게 지을 수 있는 형태의 조립식 패널 병동을 설계 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20일부터 3주간 북한을 방문해 평양 인근에 조립식 결핵병동 3채를 세웠습니다. 이 병동은 견고하고 단열이 잘 될 뿐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진배 재단은 또 지난 방북 기간 중 북한 내 12개 다재내성 결핵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전달했습니다. 이 단체의 스티븐 린튼 회장은 보도자료에서 올해 봄 방북을 통해 450명의 결핵 환자가 센터에 등록됐고 300명의 환자가 치료를 마쳤다며 현재 재단의 프로그램에 등록돼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모두 1,200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진배 재단은 올해 특히 다재내성 결핵 환자를 집중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재내성 결핵이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합니다. 이 재단은 올해 새로운 다재내성 환자 1,000여 명이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북한 내 결핵 환자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다재내성 결핵에 걸린 환자는 3,900여 명에 달한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간식과 식자재를 모두 북한산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입주기업들에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노보물자 성격의 간식을 모두 북한산 제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입주기업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북한산 제품이 본격적으로 납품되기 시작해 현재 개성공단에서 거의 모든 식자재와 간식이 북한산으로 대체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대표적인 인기 간식이었던 한국산 과자 초코파이도 이와 유사한 북한산 겹단 설기로 대체됐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겹단 설기 외에도 닭고기 즉석국수나 일본산 조미료와 비슷한 북한산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또 한국산 물품을 공단에 반입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영업소에 대해 별도의 영업제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물품을 공단에 공급해오던 현재 남측 영업소 50여 곳이 도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북한산 제품으로 대체될 경우 위생이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다른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 근로자들 가운데 벌써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북측 총국은 이를 기업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국산 제품의 북한 내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추가 외화 수입 확보라는 실리적인 측면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북한 근로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간식은 60 내지 $70로 북측 근로자가 5만 3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으로선 매달 30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근로자 한 사람에게 평균 4-5개, 많게는 10개까지 간식으로 지급되던 초코파이의 경우 북한 근로자들 상당수가 이를 장마당에 내다 팔아 북한 전역으로 유통되면서 북한 당국의 고심이 깊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초코파이의 경우 한때 북한 장마당에서 쌀 1kg과 맞바꿀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일상에 올린 초코파이의 개수가 많을수록 부유하다고 인식될 정도로 부의 상징으로 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북한 당국은 지난해 초코파이의 공단 유입을 막는 등 한국산 제품의 공단 반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그린 한국 영화 국제시장이 미국 의회에서 상영됐습니다. 한국의 상업 영화가 미국 의회에서 상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바이 손 꽉 잡으라. 알았지?
6.25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독일 파견 광부, 그리고 이산가족.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실감나게 담아 지난해 1,400만 관객 동원 기록을 세웠던 한국 영화 국제시장. 이 영화는 한국 사회에 한동안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 거기 덕순에도 나오잖아요. 팔 찢어진 그거. 그걸 마치 나중에 그게 이제 그게... 맞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영화의 배경이 된 독일 파견 광부 이야기와 이산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이어 방송했고 한국 국민들은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덕순 씨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요?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 역시 이 영화를 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있는 두 명의 친한파 의원에게도 이 영화는 남달랐습니다. 지난해 미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발의한 찰스 랭글 연방 하원의원과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국제시장에 미 의회 상영을 추진했고, 지난 3일 미 의회 방문자 센터에서 국제시장 특별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상업영화가 미 의회에서 상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진을 비롯해 한국전 참전용사와 300여 명의 한인 참석자들은 영화 상영 전부터 미 의회 특별 상영회 소식에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미 의회 국제시장 상영회, 한국전쟁과 이산가족이란 제목으로 열린 특별 상영회에 대해 참석자들은 미 의회 사상 최초 한국 영화, 그것도 이산가족의 소재가 된 영화가 상영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시급성을 새삼 알리는 동시에 미국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미한 동맹을 다지는 자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화 상영회를 공동 주최한 허드슨 재단 김자혜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을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의원님들이라고 생각, 한 나라에서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조금 더 예를 들어 남북한 문제라든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저희가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에드로이스 위원장은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의 젊은 용사들의 경험과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기리고 또 이를 한국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To honor and to show our friends in Korea how emotional an experience this was for young Americans, how proud we are and the role that they play.
에드워드 아몬드 미 10군단장의 외손자인 토머스 퍼거슨 예비역 대령은 미 의원들이 미국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even more significant because Congress represents the American people. And if even only a few congressmen are here tonight, they are strengthening the U.S.-Korean alliance.
이번 특별 상영회는 또 미한 동맹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토머스 예비역 대령은 말했습니다. 안호영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도 굳건한 미한 동맹을 보여주는 행사로 평가하며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 글자 그대로 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런 그 저 의미 있는 행사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한미 관계를 위해서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만든 윤재균 감독은 아버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국제 시장에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국인 참전 용사들과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었고 영화가 흥행으로 성공한 만큼 또 그 이상의 다른 또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 중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을 구한 미국 상선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1등 항해사 로버트 러니 미 해군 제독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러니 전 제독은 흑남 철수 작전 때 선상에서 피난민 구출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각자의 위치에 대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당시 레너드 라로 선장이 자신의 질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답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He, when I asked him why, he said I just did the right thing. Humanity. There were people. They wanted to be.
러니 전 제독은 전쟁의 본질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은 한국 사람을 구했고 그 일이 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상영회를 주최한 찰스 랭글 의원과 에드로이스 의원은 상영회 직전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했는데요. 랭글 의원은 미국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 상봉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이산가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은 랭글 의원과 한국전 참전 노병, 일반 미국인과 한인들이 관람하는 가운데 2시간 넘게 상영됐는데요. 상영이 끝난 뒤 진 리 AP통신 전 평양지국장의 진행으로 윤재균 감독과 관객의 대화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잘 내면 네가 가자인 걸 알지? 가족들 잘 지키라.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담으며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준 영화 국제시장. 전쟁이 낳은 상처인 헤어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이산의 고통만큼 영화가 주는 감동과 여운이 깊었습니다.
오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심되지도 않소.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이 한국에 도착했다는데 이 메르스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라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 한국의 메르스 관련 역학조사, 또 감염관리 정보를 수집하고 메르스 바이러스의 특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오늘부터 13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활동하는 이 한국과 WHO 합동조사단, 한국과 외국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WHO 사무차장이 이 사스, 그러니까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과 이 조리독감 확산 등에도 크게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소문났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그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안전 부분 사무차장입니다. 케이지 후쿠다신데요. 한국 대표와 공동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호흡기 바이러스 질병, 또 조류독감 차단을 위해서 수차례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인 만큼 한국의 메르스 사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KG 사무차장,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사스와 신종플루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바가 있다며 한국의 메르스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과학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는 현재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어떤지도 좀 전해주시죠. 감염자 수가 아직도 계속 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메르스 감염자가 확인된 지 21일째인 오늘 감염자 수는 9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그 다수의 추가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내일은 누적 환자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근거리에서 접촉해서 격리 관찰 대상이 된 경우는 오늘 하루 379명이 늘어서 3,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격리됐다가 자유로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607명이고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감염자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산이 주로 병원 안에서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병원 이용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첫째, 병원 간 이동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가급적 집 근처의 의료기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병문안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국인들에게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당부를 하고 있는 한국보건당국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이 메르스 확산을 막는 일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병원의 이름을 밝히는 것도 꺼려했던 초기의 대응과는 달리 지금 한국보건당국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 있습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확진자가 거쳐간 병원도 밝히고 있고요. 이동 경로도 공개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의 치료 경과도 100% 공개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환자의 상태를 중증, 경증으로 나눠서 국민들의 지나친 우려와 과도한 불안을 없애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겁니다. 메르스 감염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폐렴 증세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감염자가 발생한 4개 지역의 모든 폐렴 환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미리 선제 대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메르스 치료 비용은 지금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만큼 검사, 치료 등 모든 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메르스가 한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 이 관광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전체 사회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났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네. 상황입니다. 아, 메르스가 발병한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아,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해서 취소된 한국 방문 예약 건수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이 가장 많았고요. 중국, 동남아시아, 홍콩 여행객들의 순으로 한국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한국 최대의 대표 관광지 제주도는 이 메르스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11,200여 명이 제주 여행을 취소해서 관광업계가 울상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 한국 외교부는 뭐 정보 공유와 함께 관광업계의 타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서 메르스 설명회를 어제 열었습니다.
네.
아,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 정부가 메르스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안심을 시키는 분위기였는데 참석한 외교관들의 질의응답이 무려 2시간 넘게 이어져서 메르스에 대한 우려의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서 한국에 공간을 두고 있는 110개 주한 외교단과 비상전화지요 한라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가뭄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데 이 각 지역단체들이 가뭄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전역이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몇 주간 내린 비는 남부 지역의 아주 일부에 국한돼 있습니다.
네.
양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강물도 말랐고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낸 곳은 뭐 논농사, 밭농사 지을 엄두가 나지 않은 곳도 많은데요. 특히 동해, 영월, 경북 군위와 울진, 경기도 파주 등 중부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가뭄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이 농번기에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요. 농민들의 걱정이 참 많겠군요.
네, 뭐 논물이 마르고 바닥물이 시들어가지만 물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인 지역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가뭄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 한국농촌진흥청이 가뭄 시기에 농사 짓는 방법을 다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뭐 물을 어느 정도로 주기로 주어야 하는지, 햇볕 차단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또 이 입마른 병을 막기 위해서는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논밭의 가뭄뿐 아니라 주민들의 식수 자체도 비상이 걸려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일부 지역은 소방차를 동원해서 식수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하루빨리 비가 내려서 해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